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로잡아갔대.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도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책 두루마리를 찢고 불로 태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포악을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2절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나님 넘기시지 않냐면 결코 바벨론 세력이 넘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왜 넘기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도가니로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여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구절을 보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이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세상 질서와 통념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한데,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붙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또 저녁에 나와야 되지, 또 아침에 또 금방 몇 시간 후에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기가 좀 피곤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당할 힘이 안 되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뜻을 딱 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놀랍게도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니 환관장이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가 말한 대로 자기 목이 날아갈 그런 이태로운 일을 왜 굳이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관장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과 또 세상 모든 제국의 경영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기보다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사실은 이 성공할 기회죠. 거기에 어떤 이유 보면 유학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와기는 왔지만 그리고 똑똑한 인재라고 지금 발탁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또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본의 의도하에 그렇게 군사훈련시키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높이시고 더 성공할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정신만큼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가 뜻을 정하여서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잡혀왔어도 마음은 정신만큼은 내가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나는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내가 작정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벨론 세상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쩌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반역으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문화, 그 엄청난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마치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환관장의 마음까지 바꿔서 변화해서 이렇게 그 뜻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환관장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가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무슨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뜻을 정하여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환관장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환관장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하에 자, 12절, 13절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원이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고기 먹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도 이태롭지 않고 우리도 이태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뭐 3년 후에 왕 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한번 해보시고 열흘 동안 해서 정말 좋게 나오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 대참사였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안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할로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화로 정착하는 할로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그냥 이건 안 돼 이건 나빠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할로윈 데이를 홀리인 데이로 바꾸자, 거룩한 날로 바꾸자, 그래서 거룩한 문화로 바꾸자라는 그런 문화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청소년들 하고 그건 안 돼, 안 돼 그럴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그건 안 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해 주고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화, 정말 거룩한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냥 막 뜻을 정하여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서 이와 같이 열흘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혈색이 다른 고기 먹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지향을 포기하지 말되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손주들을 양육할 때도 무조건 그거 안 돼,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쁜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무조건 그건 안 돼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셨어요. 왜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했어요. 아니 정말 소년에게 학문을 주셔서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그에 더해서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총까지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객보다 10배나 더 낫다고 그랬어요.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더라. 분명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 같은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 이 새벽에 와서 기도받으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를 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열 배나 아니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열 배나 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뜻을 정하여 살았더니 그랬더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도요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리와 성공의 어떤 경험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기서 건지시고 바벨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순교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고 살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좋죠. 우리에게 원하는 바죠. 어떤 경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그런 순교도 당할 수 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순교하라면 순교의 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요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대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순교당하고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살려고 오랫동안 90세까지 살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 그렇게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요, 금방 제일 빨리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빨리 순교당하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복이 없고 요한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었다 해서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교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다니엘을 그 바빌론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물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런 역할도 있죠. 그런데 열쇠가 그 다니엘을 오랫동안 살려둔 이 키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나,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세운 이 바사 곧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 왕 원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처음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딱 왕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나라를 세우더니 갑자기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을 1절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이 왜 감동이 됐을까요? 거기에는 다니엘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입은 것이지, 아니 우리말로 멜겁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 유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런 명령, 그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예레미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중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예, 띄우세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범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님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했더니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강박감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교회 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던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녁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 그래서요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이냐 상시냐 그런 고백을 막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막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부르며 가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 꿈이냐 상시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꿈이냐 상시냐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 말씀이 다니엘의 쭉 기도가 나와요. 그 맨 끝에 기도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맨 끝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주여 삼창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주여 삼창한 게 아닙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시고 행하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예,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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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냥 주님이 세 번 막 목 참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근거에서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우리가 주여 한 번 할 때 들으소서 주여 두 번 할 때 용서하소서 주여 세 번 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고레스 원년까지는 자, 이 바벨론 세력,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대가 나옵니다.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 세 나라의 일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냥 어떤 정치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향력, 이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 밖으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안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앙으로 다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유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혹시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 그 기도 카드 자기 기도 제목 넣으셨고요. 스스로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출석 체크해서 나중에 끝나면 그걸 딱 절단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겠지만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신 분들 또 저녁에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혹시 못 나오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나오니까 유튜브로 보시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훨씬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뜻을 정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